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붙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셨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구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의 말씀에 아무런 트집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귀한 손님을 앉히는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너를 결혼잔치에 초대하면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그랬다가는 너와 그를 초대한 주인이 내게 와서 이분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 것이다. 너는 창피를 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초대를 받으면 맨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내게 와서 여보게 일어나 윗자리로 올라앉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음식을 먹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대접한 것을 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내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 너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와 함께 상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려고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잔치때가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어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밭을 하나 샀기 때문에 가서 돌보아야 하겠네. 용서하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결의소 다섯 쌍을 샀기 때문에 일도 시켜보고 소들도 살펴봐야겠네. 미안하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심부름을 갔던 종은 돌아와 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시내 거리에도 가고 골목길에도 가거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인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한참 뒤에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성 밖으로 나가 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불러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잘 들어라. 내가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결코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둘러보시고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아들, 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탑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탑을 다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겠느냐. 그가 탑의 기초를 놓고 끝낼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탑을 세우기 시작하더니 끝을 내지는 못하였구나.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먼저 자기 군대 만 명을 데리고 2만 명을 가진 상대편 임금을 이길 수 있을지 앉아서 따져볼 것이다. 만일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상대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조약을 맺자고 청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소금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ever prays, and ever prays for me. I know eternal life he gives from sin and sorrow free.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I know I
창세기 제32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제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듬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당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염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맷돌에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에게서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유대교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앞잡이를 보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여,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화폐에 새겨진 얼굴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내민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거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오.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더욱더 미워졌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은 4천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갈릴리 해변 부근의 호젓한 작은 산 위에서 자연의 사실들을 교재 삼아서 하나님을 전하셨고 이미 산상보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큰 무리는 언제나 불편을 가진 가련한 영혼들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불편도 해결받지 못하는 영육의 질병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치료나 이적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모든 질병의 치료를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성한 곳이 없이 새로운 상처뿐인 영혼과 마음과 육신, 그래서 주님이 더 절실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갖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하는 존재, 우리 자신들이 가진 문제, 고통 모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앞의 내용인 치료와 가르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광야 40년의 여행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이나 믿음 때문에 그들을 하늘의 떡인 만나로 먹여 살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순종하는 자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복음 속의 언약도 역시 그대로 이루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고 행동하신 한 걸음 한 역사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셨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준비한 떡 부스러기는 바닥이 났어도 주님의 진리를 향해 여전히 갈급해하는 군중들, 배고픔도 잊은 채 영혼의 만족에 푹 빠져있는 군중들을 주님께서는 챙기고 계시는 겁니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은혜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뻐하지만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난 군중들이 다시 세상의 현실과 만나게 될 때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염려는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랑의 배려이십니다. 말씀 먹게 했으면 육신의 음식이야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합리성보다도 사랑편을 택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함께한 그들에게 이제는 풍성한 육신의 식탁으로 함께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순절 처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나 이해가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는 누구의 부탁이기보다 주님께서 먼저 친히 준비하시는 식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을 성경에서 면면히 보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진 모든 역사 중에 사람이 먼저 구하고 준비한 일들이 있는가 찾아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심을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조차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도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림을 기도로 채웠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도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속물로 양을 수풀에 걸려있게 예비하신 여호와이대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도 오순절의 성령도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3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신 것은 이미 풍성한 식탁을 마음으로부터 굶주린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든 풍성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40년 사막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지만 비록 주님의 말씀과 치료의 역사를 쫓아서 이 광야에서 허기져버린 군중들처럼 오늘 역사의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 풍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만족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만족은 세상이 사라질 것들로 인하여 오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야게의 아들 아고리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30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물질은 필요한 정도에서 오히려 신앙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임마누엘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넉넉함을 누림을 확신케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어느 시대나 어김없이 성취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차고 넘쳐서 그를 모시는 삶의 장소가 어디든지 늘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거친 세상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넉넉한 은혜와 입술의 찬송이 마르지 않은 4천명이 경험한 만족의 기쁨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닥쳐와도 은혜를 잊지 않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야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그 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가 죄를 짓도록 시험합니다. 그때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멸류관까지 씌웠습니다. 그를 하늘과 땅 사이에 세운 십자가에 매달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던 동안 하늘도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쾌재의 함성이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건한 삶과 죽음으로 우리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지금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세상 권세를 준 사탄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사탄을 승리하신 주님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사탄에 대해서만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구절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뒤따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에게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사탄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의 머리는 계속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곡의 가사 내용은 로마서 6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벌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